주의 희생과 사랑 어린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안식할 수 있도록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종일 기도하며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현석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요리문답 158문부터 160문이 오늘 진도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158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또한 그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159문 설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되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것이며 신실하게 선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게 할 것이며 지혜롭게 선포하여 그것들을 듣는 사람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시켜야 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선포할 것이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회심, 건덕과 구원을 목표로 삼고 설교해야 합니다. 마지막 160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면과 준비와 기도로서 선포에 참여하고 들은 것을 성경으로 점검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고 점검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논의하며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들의 생활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그 중보의 유익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의 실제적인 수단,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들이죠. 그들에게 베풀어진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보편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자 하시면 각 개인에게 또 신자에게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덧붙여진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겠으나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 안 될 것이고요. 반드시 일반 은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요구하는 마음을 갖기 쉬운데요. 뭐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적인 소원이 본인이 개인이 각자 생각하고 있던 바라는 바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것을 좀 굉장히 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 여기로 항상 모든 신자들을 끌어모으시기 때문에요. 그 점을 잊지 말고 내가 어떤 특별한 다른 어떤 독특한 내 다른 상황 다른 또 신자들의 상황에는 없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더 강도 높게 바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수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는구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55문부터 157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세 가지 수단 중에 첫 번째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서정,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 보편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를 실제로 자기에게 적용함으로, 순종이죠.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진보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의 중심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하시 말씀으로 그렇게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해부하고 자기의 말씀이 없는 어떤 자기의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은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을 변경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그 신자들이 특히 어린이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면 어떤 정말 큰 기적을 이루어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보이면 꿈에 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저 하늘에서 어떤 특별한 구름이 보이면서 거기서 갈라지면서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이면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뭐 불이 솟아오르고 그러면 그 보이는 그 현상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보이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타나죠. 근데 그것은 유아적인 수단이에요. 사실 더 고급한 수단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언어. 언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신령한 수단이거든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온 우주에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것도 담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이제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엘리야만 보더라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가 위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그때 보면 처음에 뭐 산을 가르는 바위를 가르는 바람도 있고 뭐 불도 있고 뭐 지진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아주 세미한 말씀,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핵심적인 지점이었어요.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굉장히 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결국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거였거든요. 우리 주님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뭐 온 우주 만물을 뭐 뒤트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지만 강물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대부분 주력하신 사역은요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말씀으로 구원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는 그 사역이었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피조물에게 알려질 수 없는 분인데 그만큼 다르고 차별되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특별한 수단이라고 하는 이 언어로 말씀으로 기록된 어떤 말로 설명되고 표현되는 이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 참신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한다. 그분과 함께한다.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사역. 우리 늘 하나님의 사역하면 뭐 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활동들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집중적인 사역이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 활동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한 158문에서 160문까지 이제 말씀은 그 중에서도 설교를 강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문항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읽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는 건 단순히 사도 12명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띠아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뭐 디도라든가 뭐 디모데라든가 말씀사역자를 질서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면 말씀사역자를 세워서 그 말씀사역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선포하는 그 일을 또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풀고 그래서 온 교회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온 교회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8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로 받은 자, 충분히 은사를 받은 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 그 직분으로 부름받은 자가 설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교자의 자격이기도 한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분명히 은사를 주셨고 교회에 공식적으로 은사를 받고 세워지는 말씀사역자를 두시기를 기뻐하셨고 오직 이 직분을 부름받은 자만 설교하도록 하는 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이것이 온 교회에게 주어진 신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158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말씀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성경을 설교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죠. 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로 중에 다스리는 장로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건전한 모든 교회 교단에는 잘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법화가 되어 있어서요. 교회는 신자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신자가 있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사역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법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일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말씀사역자가 없으면 그건 기도처라고 불러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성립이 되려면 말씀 사역자가 청빙되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점이 분명하죠. 성경에 다른 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만 보더라도 그 점이 이제 분명한데요. 에베소서 4장에 쭉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온 교회가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 이제 목사, 말씀 가르치는자가 있죠.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신 자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이 점을 놓치지 말고 항상 말씀사역자의 선포를 통해,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의 해석,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많은 개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 설교를 회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카톨릭은 이 설교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그래서 의식화되어 있잖아요. 미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성찬인데요. 성찬을 의식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설교 행위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이 있는 선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종교육을 하면서 우리 개혁자들이 회복한 것 중에 바로 이 설교권, 말씀사역자의 설교권을 회복한 것.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 안에 집어넣은 것, 예배 모범 가운데 넣은 것, 그리고 이렇게 요리 문답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큰 개혁의 내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개혁의 터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설교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엄밀히, 엄격하게 말하면 부패와 타락의 징조입니다. 개신교,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넓은 진영 가운데서 점점 예배의 현장에 설교가 자리를 내어주고 시간이 줄어들고 혹은 그 다른 걸 대체하죠. 의식이 되거든요. 찬양이 의식화되어서 들어온다거나 어떤 뭐 다른 어떤 형식이 의식화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사실은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 오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도 결국 그 보이는 방식의 어떤 의식화로 죄를 지었잖아요. 뭐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개혁의 내용이고 성화의 내용이고요. 교회가 점점 자라가는 내용인 반면에 자꾸만 그것을 싫어하고 물러서려고 하는 것은 타락의 방향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상교회는 그 점에 있어서 개혁의 그 터를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설교가 비교적 강화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길고,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애를 많이 쓰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159문에서 설교자의 자격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속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길어, 요즘 안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많은 신학교 현장에서 설교를 20분 이내로 줄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 듣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돼요. 아이들은 뭐 집중력이 몇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뭐 7, 8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설교를 그렇게만 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뭐 기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절대화가 되어서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받는 그 일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159문은 이런 설교라는 엄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설교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어떤 자질, 또 덕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문에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 요구되는 마음 자세, 어떤 필요한 것들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듣는 입장이시니까 160문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159문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덕목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보시면 일단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우게 되는 이유가 말씀사역에 전무하기 위함이잖아요. 구제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집사라고 하는 다른 직분으로 떼어준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만큼 말씀 사역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온 교회에게 먹이는 설교 사역이 1차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말씀 사역자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도 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태국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1월달 같은 경우에 교회가 정해서 말씀 연구 기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너무 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의 권한을 말하지 않았고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을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하다는 것은 그 말씀 사역자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나 뭐 표현력이나 이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지 않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난 것 능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체의 이건 세속적인 어떤 생각의 타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하는 바만 전하는 것. 이것이 말씀 사역자의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인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유행하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접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자나 또 설교에 이런 것이 반영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갖기 쉽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세대에 뭐가 유행하면 뭐 벤처가 유행하면 뭐 벤처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뭐 지금 시대가 어떤 게 화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복지 이런 게 화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심을 둬서 뭐 설교를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허망한 짓입니다. 오직 성경 66권이 관통하고 있는 그 틀,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전한 교리는 그 틀을 잘 뼈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교리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웨슬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훌륭한 교리가 있잖아요. 일본 성경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장, 뭐 영생에까지, 영화에까지 이르는 이 틀이요. 성경 66권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엉뚱한 대로 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있는 뼈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설교에 설교와 방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의 그 의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의될 것이고 듣는 자들도 그 점을 늘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선포하고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의 필요와 이해 능력에 적용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뭐 구체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사역자가 듣는 자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포기하거나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을 뭐 어느 부분들을 뭐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 과시가 되거나 듣는 자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어떤 내용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은요, 점점 그 말이 쉬워집니다. 원래 저같이 지식이 짧고 어떤 방대한 어떤 학문이 있으면, 신학이 가장 큰 방대한 학문인데요. 그 신학이 딱 처음 들어 입문했을 때 그 신학이 넘쳐난 말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언어들이 많죠. 그러면 처음에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그 언어들을 막 말하고 이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언어가 지시하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하면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쉽게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뭐 설교 행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설교 행위가 연구한 말씀 사역자의 그 연구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설교는 사실은 늘 그러잖아요. 작년부터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그 점을 늘 이제 고심을 하는데요. 그래서 늘 부족함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점에 있어서 말씀 사역자의 어떤 고심과 애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점에 이제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으실 때 피드백을 잘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선포하면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말씀 사역자와 대화하고 가족끼리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여서 말씀 사역자가 그 피드백을 받고 아, 난 이렇게 전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였구나, 아, 이런 지점들이 전달이 안 되었구나 라는 것을 항상 대화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의 대화를 통해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인도자나 구역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인도자와 구역장이 특별히 우리 현장께서 잘하고 있는 것이 설교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전선에서 이 성도들의 설교에 대한 이해를 딱 감지할 수 있는 게 구역장 인도자거든요. 그럼 구역장 인도자가 그 점을 이해해서 목사님께 아, 이번 주 설교는 이러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 말씀 사역자에 큰 유익이 되죠. 이러한 어떤 건전한 교제가 말씀 사역자와 또 성도 간에 끊임없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랑 선포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과 백성들 회심, 건독과 구원을 목표로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실은 이 함정에 늘 이제 빠지는데요. 저는 말씀 연구한 게 너무 좋아요. 저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사랑하느냐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의 유익이 듣는 자들에 있어야 되지 이 설교 사역자에 있어야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자책을 하는 편인데요. 이 설교가 정말 사랑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을 늘 헤아리면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무엇보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사랑은요, 말씀 사역자가 전한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백륜신문은 뭐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나에게 이런 자세가 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 요구되는 뭘로 준비하시죠?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주보가 올라오니까 본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준비 작업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죠. 설교를, 설교 전에 가장 여러분 예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만 설교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네, 설교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의무감을 앉아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만 채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다,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포해주는 이 말씀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들은 것을 성경을 점검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오래 읽어줬으니까 관련된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설교자가 제시한 성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늘 바라봐서 설교와 접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눠야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구역 간에. 그래서 이것을 늘 논의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과 자세와 행위는 똑같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순종하는 이런 것으로 나갔을 때 이 설교 행위가 신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되어지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설교를 사모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현상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 설교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은혜의 수단을 말미암아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설교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설교를 사모하는 설교를 위해 준비하는 현장교회의 온 교우 되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